우리가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유언을 남기는 그런 그 상황이 이렇게 피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로마 제국의 죄수가 돼서 자유를 잃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내가 죽겠구나, 이런 것을 지금 눈앞에 두고, 또 주변 상황이 에베소를 포함한 소아시아에 살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버리고, 또 바울과 함께 하던 이런 사역자들의 대부분이 바울을 떠나고,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지금 이러한 그 말씀과 함께 정말 외적으로 보면 인간으로서 참 어려운 그런 그 시점에서 자기의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다음 세대에 알려주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될 자기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유언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걱정하는 거는 자기가 속해 있는 지금 처해 있는 이런 그 어두운 상황, 이런 걸 보고 혹시라도 디모데가 너무 낙심을 해서 목회자로서의 그 사명 아니면 정체성 이런 거를 잃어버리면은 그럼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는 내 정체성이 뭔가 그거를 내가 알려주겠다 해서 일곱 가지를 들어서 목회자 아니면 성도의 정체성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에서 2절은 너는 청직이다. 3절에서 4절은 너는 싸움을 하는 군인이다. 5절은 너는 열심히 해서 승리의 월계관을 차지해야 될 운동선수다. 6절에서 7절은 너는 씨를 뿌리고 인내하면서 그 열매를 기다리고 그 열매에 참여하는 농부다. 14절에서 18절은 너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은 너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다.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은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이렇게 일곱 가지 어떤 그 그림, 비유 이런 걸 이제 들어가면서 목회자가 어떠한 사람이다, 이거를 일깨워주고 있어요. 이건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목사에게 주는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목사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말로 읽으면 그러면 아무 유익이 없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게 목회 서신이기 때문에 저도 목회자에게 주는 그런 말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텐데 여러분께서는 나도 목회자다, 나도 성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다, 이런 그 심정으로 같이 이렇게 들으셔야, 그래야 이 말씀이 유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디모데 후서 강의 세 번째 시간 이제 하면서 목사는 아니면 성도는 청직이다. 청직이는 무언가를 내게 아니에요. 무언가를 맡아서 관리하고 그리고 결국은 다시 주인에게 회개 보고하고 그리고 끝을 내는 사람이 청직이잖아요. 자, 그런데 어떤 청직이냐, 뭘 맡아야지 청직인데 무엇을 맡았냐,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들을 맡은 청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하나님의 건전한 말씀들을 맡아서 지키고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다른 세대, 그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그리고 그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 회개 보고 해야 될 그런 청직이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어떤 말씀들만 받아서 가르치고 전달해야 되냐. 2절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지금까지 20년, 30년 나와 같이 하면서 선교사역하러 이제 같이 다니면서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가 선포하고 또 로마서, 히브리서 뭐 등등에서 바울이 적어도 13개 이제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서에서 내가 가르친 거 그 다음 구절이 뭐예요? 바로 그것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지 않은 거나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거 이런 걸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The same. 똑같은 것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이 자리에 서서 아니면 여러분이 전도하러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거나 할 때는 오직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것들과 똑같은 것들만 가르치고 설교하고 전달하고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히 강단했으면은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유언으로 준 거예요. 내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선포한 것들, 그 건전한 교리들, 그것과 똑같은 것들만 전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과 똑같은 것들만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또 가르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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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올바른 건전한 교리의 틀, 말씀들의 틀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이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을 얻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돼 있어서 이게 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사람이어야 된다. 네, 이거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절 4절 읽으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목사와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영어로 가서 보시면 good soldier 이렇게 돼 있어요. good soldier가 돼야 된다. 이런 군사의 특징이 뭐냐? 자, 첫 번째, 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표현했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자, 어떤 사람이 군인이 됐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이들이 지금 군인 나가서 지금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군인이냐? 대한민국의 군인이에요. 자, 북한의 군인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군인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군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의 명령을 받고 싸우는 사람인가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 제국의 군사는 로마 황제의 군사입니다. 로마 황제의 말에 따라서 황제가 하라는 대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로마의 군사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 뭘 이야기하냐? 사랑 침례교회의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동수 목사의 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의 군인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군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 모든 성도와 모든 목회자는 사람이나 교회나 교단의 군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를 할 때 아니면 섬김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뭐냐?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일을 많이 하고 뭐 수십만 명을 모으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누구에게 평가를 받을 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면 누구에게 평가를 받겠어요? 예수님에게 평가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평가받는 거 아니고 교단이나 교회에서 평가받는 거 아닙니다. 그럼 예수님께 속해 있으면 누구의 명령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명령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나 교단이나 교회 옆에 뭐 훌륭하다는 이런 사람 얘기 들을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라고 하면 누구의 말만 들어야 되냐? 누구의 명령만 들어야 되냐? 예수님의 말과 예수님의 명령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최종 기준이 돼야 된다. 그게 어디에 있어요? 이 성경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나는 성경에 있는 것, 또 특별히 신약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들, 그 동일한 것들만 저는 믿고 그것들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책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아이들 가운데 군인으로 이제 부름 받아서 지금 나가서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군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국가에 기쁨을 주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국민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국가가 불러줬으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군인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우리를 군인으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제가 아니라 이 교회가 아니라 교단이나 교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군인으로 불러주신 그분, 그분을 기쁘게 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될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2장 8절로 넘어가면, 그래서 쭉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것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면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인, 내 삶의 주인, 그분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군사가 돼야 된다.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나 바울의 군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 너는 그분을 섬기고 나중에 그분에게 가서 회개보고 갈 거고 그분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목회자가 돼야 된다.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된다. 지금 이거를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니까 단순히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렇게 적혀 있지 않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굿. 굿이라고 하는 말이 뭐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착하다, 선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도덕적으로 착한 군사 뭐 이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도덕적으로 엄청 착한데 무기력하고 총도 못 쏘면 그럼 군인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하다, 굿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군인으로서의 책무를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예요. 성품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물론 성품도 좋아야 되지만, 나 다시 말해서 군인으로서 합당하게 모범적인 일을 하고 그 품위를 지킬 줄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예수님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품위가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또 예수님이 주신 그 명령을 신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임무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임무에 충실해야 되고, 임무에 충실하려고 하면 군인이 뭘 해야 돼요? 훈련을 잘 받아야 돼요. 훈련. 훈련이 없이는 좋은 군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또 좋은 군인이 되려고 하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거잖아요. 군인이 명령에 복종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군대가 유지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군인 같더니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네, 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군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없죠? 대개는 없어요. 왜 그래요? 고난이 따르니까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임무 수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명령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기 싫어도. 그리고 어떻게 돼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해요?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지금 말씀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디모데가 혹시 목회 사역을 하다가 너무 많은 이런 고난이 오고 하니까 멈추면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해야 될 일, 임무에 충성하려면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 고난. 그래서 좋은 군사는 고난을 견디는 그런 사람이다. 지금부터 한 30년 전쯤에는 제가 알기로 목사가 인기 직업 중에 아주 탑에 올라가는 그런 직업,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된 적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우리 여자 자매님들이 목사하고 결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그런 때가 있어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아,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를 이렇게 이제 뭐 편안한 이런 직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거기 뛰어들면 그럼 큰 코 다친다. 이거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을 견뎌내라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예요. 좋은 군사, 좋은 목회자, 좋은 성도가 되려면 그러면 고난을 견뎌야 된다. 영적인 인내를 요구하는 전쟁 가운데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에베소서 이제 공부하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가서 보시면 모든 성도, 목회자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가 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전신갑주의 내용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돼요. 그런데 특별히 목사는 모든 성도가 겪는 영적인 전쟁보다 더 큰 전쟁의 한가운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목회자는 고난을 피할 수 없냐? 첫째, 목회자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 목회자는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진리의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고 다음 세대에 전달해야 될 이런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세상이 싫어합니다. 참 묘한 거예요, 여러분.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세상이 싫어하고 교회 안에서도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타협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하 우리 교회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공격이 많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지키려고 하면. 두 번째, 목사나 아니면 신실한 이 성도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편하게 아파트에 있고 뭐 이러니까 전쟁이 없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엄청난 영적인 그런 그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 6장 12절 이런 데 가서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여기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야. 지금 우리 온 사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같으면 계속 차별금지법 만들어야 된다고 나오잖아요. 한 명 나오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냥 해서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는 관리직이 아니에요. 어떤 직이냐? 전투직이다. 전투하는 직이에요. 이 목회하는 이 사람이 전투하는 사람이지 뭐 이게 교회를 관리하는 사람이 아니다. 자, 세 번째, 목회자 아니면 신실한 성도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2장 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 우리를 군사로 택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을 하면 대개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복받는다 그러고 뭐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긴다 그러면 그럼 여러분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핍박을 받는다 이렇게 나가면 심지어 교회 오시는 분들조차도 아우 난 저 얘기는 듣기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목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목사 아니면 신실한 성도는 복음을 희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이건 죄입니다 하고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고 심판을 심판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누구나가 다 1대1로 하나님과 서서 회개보고할 때가 있으니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목사가 반드시 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대다수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결과 어때요? 고난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크리스천으로서 내게 맡겨진 그런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는 사람의 인기를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따르든지 따르지 아니하든지 교회가 10명이든지 1000명이 되든지 그거를 자꾸 생각해서 사람들 비유에 맞추고 그래서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그럼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엘 오스틴이라든지 릭 워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사람의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2만 명이 왔다, 3만 명이 왔다. 그럼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을 희석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죄가 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강단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떠나가니까 사람들 기쁘게 하는 그런 일, 특별 새벽 기도를 해갖고 애들 뭐 다 입학할 수 있고 좋은 대학 갈 수 있고 자동차 사고도 안 나고 이런 거 해야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이지, 그거 신약성경이나 하나님이 그런 거 얘기하신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안 모입니다. 사람이 안 모여요. 그래서 목회 사역을 진심으로 한다고 하면 사람의 인기, 사람이 뭘 원하는가 이게 아니라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고 가르치는 그 일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디모데 너에게도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렇게 싸우면 반드시 고난이 오는데 그 고난 오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해서 지금 디모데에게 디모데의 정체성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든 디모데든 목사든 성도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이렇게 서서 영적 전쟁을 치르려고 하면 고난은 반드시 오게 돼 있는 거다. 지금 뭐 어찌됐든 제가 목사를 시작한 지 한 25년 이렇게 이제 됐고 이 교회를 한 지가 한 16년이 됐는데 지금까지도 늘 그런 생각하죠. 인간이기 때문에 아, 고난은 안 받으면 좋겠다. 아, 이거는 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고난은 안 받으면 좋지. 뭐 이단이다 뭐다 이런 거 해서 그거 좋을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타협을 하고 입을 꽉 닫고 하면 그거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우리 손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있다고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고난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고난 신학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고난은 복음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기쁩니다, 여기까지가 복음이 아니라 고난 받는 것까지도 복음의 일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디모데가 정체성을 잃고 그리고 낙심하고 이런 가운데 주저앉을까 봐 복음의 고난, 복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건 맞는데 그 복음의 일부가 뭐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고통과 고난이 있다는 거, 이거를 잊지 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 피와 고난, 십자가, 이게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는 게 좋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조롱을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복음의 일부다. 그거를 디모데에게 유언으로, 디모데가 이 목회 사역하는 거 여기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일부가 고난이라는 거, 그래서 십자가 사역, 고난 사역이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지금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디모데 후서를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맨날 나오는 말이 고난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디모데 전서 부서 보니까 그냥 고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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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오는데 아유 이거를 왜 깨닫지 못하고 목회를 했지, 이런 생각도 막 그냥 하나님 말씀만 열심히 전달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회, 어쩔 수 없이 목회를 한다고 지금 했는데 참 고난이 따르는 거구나, 이런 걸 요새 이제 많이 느끼고 또 그것 때문에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난 당하는 거 기쁘게 생각을 해요. 고난은 군사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군사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을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군사가 되려면 훈련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이 오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는 편안함을 기대할 수 없다. 아, 참 이런 얘기 참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편안함을 기대할 수 없다. 근데 자꾸 이 육신적으로는 아유 그래도요 이게 그래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저한테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한다고 할 때는 편안함만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 기대해야 돼요? 전쟁을 기대해야 된다. 전쟁의 한가운데 있다는 걸 늘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냐? 디모데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필연적으로 생기는 그런 일이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살려고 하는 모든 자는 모든 자예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돼요? 핍박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핍박을 당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거는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신실하다고 하는 그런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 침례교회 오면서 여러분도 이런 고난 당할 겁니다. 근데 그게 실패의 이런 그 흔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생기는 흔적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가 뭐 여러분에게 뭐 꼭 고난을 받아야만 된다 해서 이렇게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줬던 거를 지금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것이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이어진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 우리가 참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한다.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시는 보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 나가서 혁혁한 공로를 세우면 보상이 더 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사람보다. 예, 그러니까 꼭 보상을 위해서 고난받으라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그런 고난에 합당한 그런 보상을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고난, 저와 여러분이 뭐 목회를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 어떤 일, 섬김 사역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면 이게 사역을 실패한 게 아니라 뭐예요? 사역의 본질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사역의 본질이 고난이라는 거. 이거를 지금 디모데에게 어떻게 머릿속에 집어넣으라고, 그래서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우리 사랑 침례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이나 또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그런 모든 분들, 복음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 걸로 인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된다. 저도 기뻐해야 되고 여러분도 기뻐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절 가서 보니까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중. 목회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한다든지 특히 목회 사역을 할 때는 집중을 해서 해야지 세상의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많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그 목회 사역에 집중하지 않고 그런 부차적인 그런 일에 목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참여하려고 그러고 다 관여하려고 그렇게 해서는 자기를 군사로 뽑아준 그런 사람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군대 나갔어요. 군대 가서 열심히 군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고 군대 가서 허식하면 사업을 어떻게 내가 확장할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지 뭐 등등 해갖고 사적인 그런 이득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면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도 사람이니까 세상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책무, 가정을 돌봐야 될 책무, 이런 모든 책무가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일, 인간으로서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일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람이기 때문에 해야 될 그런 일이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은 부차적인 일이다. 부차적인 일. 어떻게 돼요? 집중을 해서 목회 사역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흐려지면 군사의 정체성이 사라지는 거다. 또 어떤 경우에는, 예, 교회가 작은 경우 목회자를 충분히 지원할 수 없으니까, 예, 목회자가 나가서 일을 하면서 또 파트타임으로 교회를 섬길 수도 있고, 제가 미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예, 목사가 이제 그걸 할 수 없으니까, 예, 목사의 부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런 건 희생하면서,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충분히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 충분히 지원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뭐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 뭐 해야 되겠다, 뛰어돌아다니고 딴 일에 이렇게 신경을 쓰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는, 그거는 전력질주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력질주. 그래서 인간으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그런 일 외에는 전 신강과 전 노력과 전 에너지를 목회사역에 집중을 해야 된다. 목회사역.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후서 2장 5절에는 이거 군사로서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운동선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장 5절에 사람이 또한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왕관을 얻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 여기저기를 살펴보면, 예를 들어 에베소서 6장 12절 가서 보면 씨름한다. 그래서 레슬링 하는 거 나와요. 레슬링. 그렇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9장 26절 허공을 치는 것 같이, 그리고 권투하는 사람의 모습이 나오고, 9장 24절에서 27절에는 달리기 해서 끝까지 가서 이렇게 승리의 관을 얻는 이런 거.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가서 보면 훈련하는 그런 그 운동선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특별히 이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건전한 육체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그 기치를 가지고 아무리 글을 많이 쓰고 훌륭해도 일단 뭐가 돼? 체력이 돼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짐네지움, 체육관을 만들고, 그래서 남자는 가서 아주 기본적으로 하루에 몇 시간씩 신체 훈련을 하는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운동 경기 뭐 이렇게 하는 게 그리스 로마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이고, 그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려고 애쓰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이제 그들은 썩을 왕관을 얻기 위해 그 일을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왕관을 얻기 위해 한다. 뭐 피아노를 잘 치든지 바둑을 잘 치든지 잘 하든지, 우리 교회에도 아주 훌륭한 형제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이제 발표하겠지만, 근데 그게 노력을 하지 않고는 안 되잖아요. 하루에 몇 시간씩 해야 되고, 들어보니까 이틀 3일만 피아노를 안 쳐도 손이 굳는다. 그러니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얼마나 노력을. 그렇게 해서 왕관을 얻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그런 왕관인데, 저와 여러분이 얻을 왕관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될 그런 왕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절제하고, 세상 일 중에 내가 꼭 필요한 거 여기에만 신경을 쓰고 나머지는 전력 질주해서 목회 사역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열심히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 있다는 거예요. 그 뭐냐, 운동 경기할 때 심판들이 규칙에 따라서 엄격히 심판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걸 살펴봐요. 정말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인가, 시민권을 가진 사람인가, 이 사람의 평판이 좋은가. 그냥 운동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성품을 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또 준비 과정 속에서도 기준을 잘 따르고, 여러분 미국의 하버드 대학, 예일 대학 다 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과외 활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 피아노도 바이올린 모두 하고 또 뭐 어때? 운동도 열심히 하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이런 사회 활동을 통해서 봉사도 하고 이런 모든 점수가 다 합쳐져야 그래 하버드, 예일 이런 좋은 대학을 가는 거, 그게 전체적인 그 인격의 훈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머리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모든 게 좋은데 규칙을 어기면 실패하는 거예요. 실격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좋습니다. 근데 경기장에 나가서 뭐 뛰든지 권투라든지 하는데 규칙을 어기면 그냥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바울의 상태를 한번 보죠. 바울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갔어요. 같이 일하던 그런 사역자도 다 떠나갔어요. 저 어디에 있어요? 아파트에 그냥 따뜻한 방에 지금 누워있는 게 아니고 시커먼 그냥 감옥에 쥐가 우글거리고 하는 그런 거 감옥에 지금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규칙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람들 눈에는 패자로 보여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따라 나는 실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조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승자가 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왕관을 지금 기다리고 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나는 지금까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달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달리되 어떻게 했어요? 규칙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그 믿음의 규칙대로 했기 때문에 사람 눈에는 내가 패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가장 훌륭한 승자로 지금 로마 감옥에 내가 갇혀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목회 사역을 하든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섬김 사역을 하든 규칙에 따라 사람들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승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좋은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까지 얘기하면 또 안 될 것 같아서 또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드냐? 농부 얘기를 드는 거예요. 자,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자, 농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목회든 무슨 사역이든 아니면 무슨 사업을 시작하든 시작한 다음날 열매가 열리는 일 봤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씨를 뿌리고 그리고 농부가 그 다음날 가서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열매를 내지 않지? 여러분 그런 농부 봤어요? 없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는 오늘 씨를 뿌리고 그리고 내일 수확할 걸 기대하지 않죠. 씨가 땅속에서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 뭐 두 달이든 지나야 이제 이렇게 움트고 나오니까 그거 이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씨가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이거를 기다리고 아 기다린 다음에 이만큼 나온 다음에 왜 이렇게 열매가 안 나와? 아니잖아요. 또 자라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오래. 그동안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가지쳐야 될 건 가지치고 뭐 열심히 비료를 줘야 될 건 비료를 주고 또 물이 안 비가 안 오고 그럼 물도 주고 이렇게 해서 몇 달을 기다려야 그래야 거기서 뭐가 열매가 열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이든 그리스도인의 어떤 사역이든 모든 사역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특별히 목사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에 은혜 받은 그런 그 모습이 없다.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엔 많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을 하고 그런데 어떤 설교는 10년쯤 지나서 어떤 사람들이 듣고 아 창때 그때 그 말씀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설교도 있고 또 목사가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목사가 죽은 다음에 그 가치가 나타나는 그와 같은 설교도 있는 거예요, 가르침이. 그래서 결국 목사는 어떻게 심판을 받냐? 궁극적으로 그날 하나님께서 목회사역 전반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바로 그날에 모든 열매가 드러나는 거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가 돼 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이제 바울이 목이 잘려서 이제 순교하는데 이걸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로는 어떤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모든 일을 평가하는 그런 날. 이게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오랫동안 인내하는 그러한 농부처럼 목회자든 성도든 주님을 섬기는 어떤 그런 일을 할 때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그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혹시 뭐 말씀을 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안 나타나지? 이렇게 조바심을 낼까봐 농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가 얼마나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가를 생각을 해봐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중요한 말이 있어요. 6절에 농부가가 아니라 뭐라고 써 있어요? 수고하는 농부가예요. 수고하는 농부가.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시작하든 무슨 사역을 시작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아무 열매가 안 맺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고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목사와 성도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심어야 됩니다. 물을 줘야 돼요.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잠언에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30에서 34절에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명철이 없는 자의 포도원 옆을 지나갔는데 보라, 그것이 다 가시덤불로 뒤덮여 있었고 그것의 표면이 쇠기풀로 덮여 있었으며 그것의 돌담이 무너져 있었으므로 그때 내가 보고 그것을 매우 깊이 생각하였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훈계를 받았다. 뭐 한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돌담이 무너지고 가시덤불이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이 게으른 사람이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자자 하고 말하면 내 빈궁이 여행자같이 내 궁핍이 무장한 자, 무장한 군사처럼 와서 너를 덮칠 거다. 그러니까 목회 사역을 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섬긴 사역을 하든 세상에서 어떤 무슨 사업을 하든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수고하는 농부다. 수고하는 농부. 그러니까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그냥 교회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러면 일이 잘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목회가 안 됩니다. 안 돼요. 계속해서 사람들 얘기를 듣고 문자를 보내고 그렇게 하고 무언가 책을 짓고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력 질주를 해야, 그래야 나중에 열매를 맺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 하나님은 수고를 잊지 않으신다. 수고하는 열매들을 가장 먼저 누가 받냐, 농부가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가을에 이렇게 열매가 많이 열리면 그 열매를 누가 가장 먼저 따요? 누가 가장 먼저 즐겁게 먹어요? 농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그 농부들, 그게 목사가 됐든 성도가 됐든 그 사람들이 그 열매에 가장 먼저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보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마땅하다. 여기 마땅하다, 합당하다, 뭐예요? 정당하다는 겁니다. 정당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고한 자에게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반드시 주시는 건데 이게 물질적인 보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 말씀을 드렸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이런 거 강의하면서 실제로 제가 큰 은혜를 받는다. 그게 뭐야? 열매에 제가 먼저 참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공부하고, 아, 이걸 내가 옛날에 왜 이렇게 몰랐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먼저 그 열매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기쁨.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한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의 열매를 주신다. 자, 여기까지 이제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을 해라. 제가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지 말고 깊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한다. 자, 바울이 지금 간곡한 심정으로 디모데에게 목회자의 정체성을 얘기했어요. 목회자는 군사다. 어떻게 돼? 고난을 견뎌야 돼. 목회자는 운동선수예요. 법대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목회자는 농부예요. 수고하고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겉으로 보면 단순한 비유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목회신학이고 모든 성도들, 주님을 위해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그런 신학이다. 그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전쟁이고 그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절제하는 그런 일이다. 또 뭐가 있어요? 땀과 기다림의 농사라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18년 전에 7~8명이 속내 그 조그만 그런 예배당에서 이렇게 사랑 침례교회를 시작했을 때 이런 교회가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교회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가꾸고 애를 쓰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도 회피하지 않고 다 가르치려고 노력을 하고 그냥 그 법대로 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났더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런 일이 사람이 보기에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 사역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그런 일, 이거는 감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깊이 생각을 해라. 그 뭐예요? 분석하고 묵상하고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성은 고난당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규칙대로 있는 그대로 이건 사람이 떠나갈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에요. 이 얘기하면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이거 뿌렸으면 당장에 왜 1,000명 교인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열매를 곧바로 이제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 깊이 목회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를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뭘 얘기했냐?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 이해했지?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너 깨달았지? 내가 말하는 거 깨달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주께서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한다. 참 중요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목사가 교리 설명할 수 있어요. 비유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참된 통찰력, 참된 깨달음은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올바른 걸 가르치고 여러분이 올바른 걸 들으려고 노력하고 그래도 진정 그 말씀을 통한 그 깨달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우리가 군사로서 받는 그런 고난을 오해할 수 있고 이 운동 규칙 있잖아요. 선수가 이걸 목사가 잘못 이해하면 율법주의로 바꿔서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교인들 쪼아갖고 그래서 율법주의로 내몰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인내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교회가 늘지 않지 그러고 이러면서 짜증을 내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라 그래요? 모든 일에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내가 깨닫길 원한다. 그래서 이 깨닫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데 뭐라고 썼어요? 모든 일에 내게 깨달음을 주시길 원한다. 왜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느냐? 디모데가 낙심할까 봐.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외형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고난을 견디라 그러고 법대로 경계해라 그러고 수고하고 인내해야 된다 그러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목적이 뭐냐? 디모데도 사람이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잖아요. 지금 바울까지 갇혀 있으니 그래서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그걸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 눈에 보이는 결과 그게 전부가 아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좋지 않은데 바울이 뭘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다가 아니다. 지금의 외로움이 다가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고난이 실패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왜 저와 우리 사랑 침례교회를 지금 21세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목사 성도로 불러주셨는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 사역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단순하지 않죠.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떤 문제가 닥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건 참아야 될 문제인가? 당장 반응해야 될 문제인가? 그렇죠?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걸 싸워야 될 건가? 싸우면 어떻게 싸워야 될 건가? 이거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제는 기다려야 되나? 즉각 반응을 해야 되나? 자동으로 답이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깊이. 이렇게 할 때 깨달음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면 두 가지가 여기 있죠. 하나, 깊이 생각하는 건 인간의 몫이잖아요. 내 몫이에요. 깊이 생각하는 거는, 그렇죠? 깨닫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인간의 책임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사색하고 그 다음에 깊이 생각하고 동시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일, 이런 일을 통해서 성령님의 조명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우리 목회자든 아니면 성도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삶을 사는데 그 모든 일에 단순한 지식, 이걸 대 모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 어떻게 해요? 모든 일,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에선 모든 일 어떻게 해야 되냐? 깊이 생각해야 된다. 깊이.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들떠갖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예, 이런 가운데 그 생각하는 일이 성령님의 조명 가운데서 이루어질 때 그 목회사에게 열매가 있을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많은 열매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피상적으로 듣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매일같이 로마서 말씀도 그렇고 여러분 기도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깊이 한번 읽고 저녁에 또 다시 한번 또 읽어보고 깊이 읽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여, 제가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바른 자세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모든 걸 깨닫게 할 때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인내의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결국 우리가 받게 될 수고의 보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군사, 운동선수, 농부 다 얘기를 하고 깊이 생각해라. 주께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길 원한다. 모든 일에, 목회 사역을 하든 세상에 무슨 일을 하든 이런 아름다운 일이 저와 우리 성도들 삶에서 풍성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